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1편 1절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로 마지막 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1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해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는 금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에서 인생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그 문제의식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그 대안에 따라서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 삶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하고 대안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인생을 대응하면서 살아가다가 정말 문제가 생길 때가 뭐냐 하면 나는 이게 문제여서 이런 대안을 세웠는데 이게 바른 대안이 맞나? 라는 분을 흔들릴 때 참 우리 가운데 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대안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대안을 내가 그래도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리고 두 달이고 혹은 길게는 1년이고 내가 실천해 왔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대응해 나가겠다. 근데 막상 그 기간이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 내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일정한 패닉에 빠지게 되죠.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패닉에 빠진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때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이런 대안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틀이 흔들려 버릴 때 사람이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오늘 이 시인도 사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시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고백하죠. 그렇죠? 이 시인이 뭘 했어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는 게 뭐예요? 그가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무엇을 대안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안으로 삼은 거죠.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보자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 영혼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새와 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표현해요. 난 하나님께 피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피하면 어떻게 산으로 도망을 가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그 대안은 꽤 합리적이어 보이는 대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줄에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의 상황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해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상황을 그리고 그 주변 사람이 이 사람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새 같아요. 새. 그렇죠? 새와 새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상황은 어때요? 화살을 쭉 당긴 악인이 사냥꾼이 화살을 당기고 쏘는 것 같은 것처럼 나를 향해서 명확하게 공격하는 사냥꾼이 있는 것 같은 게 이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능력이 없어서 새 같아요. 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냥꾼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환경이죠. 그럼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새가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산으로 도망가야죠.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연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얘기가 꽤 혹한 상황인 거예요. 되게 사람들 얘기가 봐, 너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냥꾼 같아, 사냥꾼 같지 않아, 사냥꾼 같지, 사냥꾼 같아. 너는 새 같아, 새 같지 않아, 새 같지, 새 같아. 그럼 네가 하나님한테 도망가야 돼, 산으로 도망가야 돼. 새는 어떻게?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할 때 새가 사냥꾼을 공격해서 뭘 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새가 사냥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숲을 사이로 숨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야가 가려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산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산으로 안 들어가고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쵸? 그건 사람들 보기에 큰일 났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되게 큰일 났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되라는 하는 말에 이 사람도 조금은 흔들리는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니까 마음을 다 잡으면서 하는 고백이 시편 11편의 고백인 거예요. 그쵸? 이럴 때가 있죠. 내가 뭔가 인생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대응하자. 하나님으로 대응하자는 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고 한 건 알고 있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들한테 맞춰야 되고,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불의한 방법을 따라가야 되고,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대충대충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야지 이게 피해지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게 의롭지가 않아. 하나님은 의로운 걸 좋아하시잖아.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여기서는 내가 의로운 방법으로 하자, 맞는 방법으로 하자, 바른 방법으로 하자.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뭐 전통적인 문법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뭐 다른 거 다 헛되고 하나님께 십일조 많이 내면 나중에 하나님께 갚아주시고 하나님께 뭐 40일 기도하면 하나님께 결혼시켜주시고 그럼 우리가 이미 다 안 된다는 거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으면 제가 매일 40일 기도를 할게요. 매일. 그럼 1년에 8명은 씩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 난 되기만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안 된 우리의 경험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 다른 편으로 의롭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일이 확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너 그러다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래 표현해 보면 뭐라고 표현됩니까? 3절에 전 이 부분이 되게 멋있어요. 여러분 전 3절을 좋아하는데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터가 무너진다는 게 뭐예요? 내 밑바닥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황이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나는 새고 나를 쏘는 사람들은 사냥꾼이야. 이것도 만만치 않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내 터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터전, 내 직업, 내 상황, 내 인간관계, 내 평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내가 버티고 살아가는 내 밑바닥이랬던 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되게 멋있는 구절인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좌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대답이 하늘을 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시편에서는. 그러면 터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진이 났어요. 이게 무너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나마 평평한 대로 점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 상황에서 그나마 최선인 곳을 찾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산으로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무의식 중에 기계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대안으로 움직이죠. 근데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터가 무너지면 하늘을 쳐다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그림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냥꾼이 왔는데 새가 산으로 도망가는 게 맞잖아요. 괜찮아요. 사냥꾼이 왔는데 새가 산으로 안 도망가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터가 무너졌으면 여러분 발밑이 무너지면 발밑을 볼 거예요. 하늘을 볼 거예요. 발밑이 무너지면 발밑을 보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되게 역설적으로 표현하죠. 터가 무너지는데 의인은 하늘을 본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하늘을 봐야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게 다? 아까 했던 같은 얘기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평범할 때는 주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다가 막상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다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인간적인 방법을 꺼내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웬만큼 상황이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하다가 이대로 하다가는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때는 세상 방법 꺼내드는 게 아니라 그때는 산으로 도망가고 그때는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라도 혹은 그때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이 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기를 바라실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어떤 방식으로 내가 대응하기를 바라시느냐라고 그 순간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 순간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감찰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엔 반드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부로 갑시다. 세 가지. 첫 번째.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한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 구절이 꼭이 구절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림만 좀 차용해 봅시다. 여러분 평소에는 두 집이 다 그럴듯해 보여요?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그럴듯해 보이죠? 그쵸? 근데 위기가 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나면 그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쓸려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있죠. 그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그두 집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위기가 없을 때 신앙생활 해가면서 위기가 없을 때이 사람이 신앙생활 그것도 뭐 잘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에게 의존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 살아갔던 기조를 철회하느냐면 그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을 믿고 찾느냐 하는 지점이 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꼭 하늘을 보십시오. 아래를 쳐다보지 말고.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상황 논리로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 방법으로 그걸 풀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럼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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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웬만큼 좋은 상황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나 보다 좀안 좋은 상황은 하나님께서 도와주겠지라고 하다가 막상 상황이 어려워지면 상황 논리 속에 갇히시면 안 돼요. 상황이 정말 어려워졌을 때야말로 그럼 하나님께서 이때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느냐라고 찾아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뭐 강의적으로 시 분류를 하면 교훈시에 해당돼요. 교훈시는 뭐예요? 내 환경이 내 믿음과 괴리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하시다라는 팩트를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그것이 교훈이에요. 교훈은 그냥 듣기 좋은 얘기 나열해놓은 게 아, 저말 맞지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교훈은 내 환경이 내 신앙과 괴리될 때 그래도 이게 맞아라고 내가 딱 붙잡는 정의 명제가 교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교훈시예요. 그래서. 내 상황은 내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기뻐하신다는 걸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불구하고 내 상황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불구하고 그걸 붙잡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일들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오늘의 시편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이 예화가 있는데 그냥 해보죠. 약간 민망한 자기 자랑이 들어간 예화라 오늘도 하고 주일도 하죠. 난 자랑하는 거 좋아하니까. 제가 2000 오늘이 몇 년이에요? 올해가 2016년인가? 제 2016년이 저한테 특별한 한 해, 아니 사소한 거지만 되게 특별한 한 해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평생 턱걸이를 하나도 못 하다가 올해 턱걸이를 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작은 승리예요. 물론 되게 초라한 자랑인 건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막상 하기 어려워요, 턱걸이. 턱걸이 어려워요. 제가 지금 한 도트기 많이 해요. 지금 한 7개 정도 해요. 잘하죠. 그렇죠. 제가 올해 턱걸이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헬스 끝나고 근데 갈 시간도 없고 근육 운동을 해야 했는데 제일 쉬운 게 턱걸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내려서 나오자마자 철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한 번, 나갈 때한번 하면 기본 근육 운동은 되지 않겠나라고 턱걸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7개 정도 해요. 늘고 있어요, 계속. 저 자랑스러워요. 자랑하려고요. 그럼 턱걸이 하는데 되게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턱걸이 하는데 제일 어려운 지점이? 턱걸이 하는데 제일 어려운 지점이? 턱걸이 하려면요, 처음에 하면 이거 절대 안 올라갑니다. 워낙 힘이 좋으신 분들은 올라가시겠지만요, 처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안 올라가요. 그래서 턱걸이 하려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근데요, 그게 그렇게 슬퍼요. 나는 지금 철봉 운동을 한답시고 지금 놀이터에 와서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당겨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 반 정도 당겨진 상태에서 이게 안 올라가는데 이 상태로 힘을 최대한 주고 버텨야 돼요. 그렇다가 놓고 이렇게 이렇게 당기고 놓고 당기고 놓고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하고 집에 들어가면 내가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고 제일 큰 게 뭔 줄 알아요? 이런다고 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턱걸이가 되나? 아니 블로그엔 그렇게 나와 있던데 정말 이렇게 매달리는다고 되나? 여러분 그 의구심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다가 내려오고 그래서요 놀이터에 사람이 있을 땐 못해요. 부끄러워서. 왜냐면 그 사람이 나랑 아무 상관도 없지만 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못 올라가니까 그렇잖아요. 한 달 지나니까 하나가 올라갑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 여러분 2010 내가 43살 처음으로 이게 이렇게 당겼는데 이렇게 된 거 이거 내가 어땠겠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체력장에도 하나도 못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가 된 거에. 그래서 그렇게 한달 하니까 또 서너 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달 하니까 네다섯 개가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네 개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쉬워졌어요. 왜요? 이대로 하면 몇달 하면 열 개까지 갈 거라는 확신 어린 믿음이 생긴 거죠. 그쵸? 지금 제가 일곱 개를 하는데 전 열 개는 해보려고요. 믿음이에요, 제. 그쵸? 어디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매달릴 때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 기도를 해보자. 블로그에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된다고 나와 있어. 그치?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주일 설교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하래. 그래서 기도를 맨 처음에 하려면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돼요. 매달려 있는 게 이게 턱걸이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굉장히 광의적으로는 턱걸이 했다고 볼 수 있지만 협의적으로는 턱걸이 했다고 볼 수 없죠. 기도도 그 과정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한 건가? 아, 내가 기도를 한 건가? 근데 이제 매달려 있다 보면 하나가 쑥 올라가요. 어느 날 기도가 딱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진짜 턱걸이 같은 존재입니까? 저 43년 동안 턱걸이는 저한테 개념이었지 삶이 아니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원래 몇 번 해봤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과 더불어 산다 이것도요 진짜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해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블로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면 네가 삶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라 나와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걸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턱걸이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몸속에 턱걸이 할 수 있는 근육이 내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매달려 있는 기간을 견디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턱걸이 할 수 있는 근육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내장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경험으로 4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느낀 점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싶죠. 내가 하려고 해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죠. 내가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라 일주일, 이주일 해봤기 때문에 진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매달려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안으로 삼고 나서도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여서 문제가 확 해결됐으면 누가 감히 나에게 산으로 피하라고 합니까? 누가 감히 나에게? 어,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구나. 다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주님 따라가는데 내 발밑이 안 무너지면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 얘기는 높고 곧아서 악인들처럼 내 인생길이 높고 곧으면 누가 감히 나한테 얘기를 하고 내가 왜 의구심이 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딱 뛰어들기만 철봉을 잡기만해서 쓱 올라갔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싹 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뭔가 시작만 해서 뭔가 확 되면요. 그러면 누가 그걸 못하겠어요. 그렇죠? 다들 했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무슨 기간이 있다는 게 매달려 있음의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설교 들으신 분은 주일날 늦게 오셔도 돼요. 아니면 일찍 왔다 가시든가. 내가 요 얘기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같은 주제인데 예화를 두 개를 찾을 여력이 없었어. 이걸로 할 거예요 그냥. 그 과정이 있어요. 그때 놓지 마세요. 하나님께 피했다가 산으로 피할 상황이 되니까 또 산으로 피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전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피해봐야 안 된다라고 말하는 전도자가 돼요. 주님 뜻대로 하다가 발밑이 무너져서 땅으로 확 시선이 꽂히고 하늘을 안 쳐다보고 그때 땅을 쳐다봤던 사람은요, 야 주님 뜻대로 하는 거 굉장히 그 몽상적인 생각이라고 전도하기 시작해요. 턱걸이 2주 동안 매달려 있다가 그만둔 사람은요, 야 그거 매달려봐야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다니기 시작해요. 지가 좀 더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조금 더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매달려 있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하나님 방법대로 하다가 너 큰일 났다.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야 지금 발밑이 다 무너졌는데 지금 너 어디 쳐다보고 있냐. 너 발밑 쳐다봐야지. 네 상황이 이렇지 않냐. 네 환경이 이렇지 않냐.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시를 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심령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 같은 거리라는 게 있어요. 거리. 어떤 거리? 내가 턱걸이를 하기로 결심하고 하나가 되기까지 한 달이라는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요거 하나 하기에도 한 달이라는 거리가 있어요. 이거 하나 하는데도. 내가 내 무게를 견뎌내는 거 하나 하는데도 한 달이라는 거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영혼을 견뎌내기까지, 내가 내 환경을 견뎌내기까지,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내 삶을 감당하기까지,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내 영혼을 끌어올리기까지, 거기에 왜 거리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중간에 놓아버리고는 안 된다라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이래서 돼? 이렇게 해서 되긴 되는 거야? 하는 그 끝없는 우구심과 싸우시면서, 왜?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안전지대가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싫어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악한 자 악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의인에게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도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블로그를 믿어보고 내가 매어 달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그분과 온전히 만나게 되어서 이게 된다라고 전도하고 다니는 전도자로 서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행여나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다가 이게 안 되는구나, 세상이 험하구나 라는 생각에 흔들리셨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그 부분에서 주님 제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묻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찾아도 봤는데 뭔가 내가 생각한 만큼 영적 성장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놓아버렸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메어달리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간이 우리 생각처럼 길기만 길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때가 곧 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분명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놓지 마시고 주님께 매어 달려 산으로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 의인이 바닥이 무너질 때 하늘을 바라보는 그 의인, 그렇게 시편의 기자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무너지는 발밑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시며 주님과 함께한 여러분들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좀 찾으셨다가 하나님과 좀 함께하고 싶으셨다가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좀 놓으셨던 부분들 있으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다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깊어지고 싶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삶을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여러분들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안 인도해 주시나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건 아닌지 생각됩니다. 내가 산으로 피했던 건 아닌지 생각됩니다. 내가 이제 다시 죽게 피하고자 하오니 내 환경에서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붙잡고 결정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